예수님 닮은 인격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새 29일째 되는 날 우리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 한파가 몰아치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커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운동 하면은 대부분 성령의 은사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방언을 받았느냐,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예언사역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는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인격 속에 과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40일 기도하면서 각자 애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싶고, 또 자녀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또 사업 문제 해결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인품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 속에 맺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그게 진짜 기도응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오늘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는데,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 세 열매인 사랑과 화평과 희락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룹인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는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인 충성과 절제와 온유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먼저 첫 번째 그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오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연인들끼리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들끼리의 우정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령의 나머지 열매들은 다 이 아가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배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 숲이 그 서울 시내 가득 채우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고, 집 문 앞에 교회 문패를 붙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 보고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차별화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디엘 무디는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매일 밤낮으로 읽고 묵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사랑은 믿음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이웃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저 자신도 가만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죄스러울 정도로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사랑이 가장 크리스천의 기본인데 살아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인격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흡수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이에요. 장로교 신학의 기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첫 번째가 크리스천의 삶의 절대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인상을 많이 쓰고 다녀요. 예배 때 그냥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막 들릴 것 같아요. 그냥 심각하고 긴장해 있고 기도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주 그냥 밖에서는 생글생글 웃던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이렇게 막 십자군 전쟁하듯이 그냥 인상들을 쓰고 계세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값싼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일 정도로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늘의 기쁨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걸으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은 항상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기쁨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을 체험하면 은혜를 받고 사는 교인들은 영적 기쁨이 솟아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 사역을 해도 그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납니다. 그 사람도 기쁘고 그 사람의 사역의 현장에도 기쁨이 번져나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피곤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특세 40일 동안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저도 꽤 피곤하죠. 매일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설교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낸 70인 제자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렸는데 70인 제자들이 지쳐서 짜증내면서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환경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쁨을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가능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먹고 감옥에 갇혀서도 밤새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솟아난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서 은혜가 솟아나면 주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불경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힘든 상황이 그 사람의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적 능력이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너희는 가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기쁨을 주는 교회는 마귀의 역사를 잠재워버립니다. 아까 말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밤새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뛰어와서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지진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마귀가 떠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격 속에 이 긍정적이고 축복된 이런 기쁨이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는데 그 화평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어내려고 애쓰지만 예수님이 이미 화평은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그 화평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 화평이 없어요. 그들은 쉴 새 없이 요동치며 오물과 흙탕물을 토해내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평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파도가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아요. 기쁨도 그렇지만 화평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기쁨도 말씀을 먹고 살지만 평안도 하나님의 평안도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져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어찌 없겠어요? 많은 어떤 장애물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큰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니까. 가만 보면요, 우리의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몰라요. 누가 말 한마디 한 번만 툭 긁으면 그냥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조금만 고통이 오면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 사람은 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그를 흔들 수 없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남하고 잘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은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쌈박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그냥 싸우자고 들어요. 교회 주보가 왜 이렇게 찍혔어요? 뭐 왜 프로그램은 7시에 해야 되는데 6시에 하는 거예요? 싸울 거리가 없으면 그분은 심심한가 봐요.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개혁의 이름으로 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뭐 신학적인 정통성을 세운다, 우리 교단의 권위를 세운다, 뭐 이런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법이 아니다,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취지가 좋아도 싸움과 다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다투고 싸우고 개혁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 즉시 중단하십시오. 어떤 고결한 가치도 형제들의 사랑을 화평을 깰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깰 만큼 중요한 교리 싸움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 자신만 남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일컫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컫어주시고 천사들이 그렇게 일컫어주고 마귀가 인정을 하고 도망갑니다. 마귀는 항상 싸우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깨려고 하는데 부부싸움도 크게 확화시키고 친구들 간의 갈등도 크게 만들고 교회 분열싸움도 조그만 것에서 크게 확대시키는데 거기다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격 속에 싸우고 다투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자기도 남과 싸우지 말고 이웃끼리 싸우는 사람 안에도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할까입니다. 첫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를 말하죠.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공격을 받아도 결코 깨뜨려지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실 때 반드시 시간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나서 그 꿈을 이루기까지 25년이 넘게 걸렸어요. 요셉이 꾼 꿈도 이루어지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가르치셨어요. 인내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조급증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주여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끈하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내심은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살면서 인내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인내하도록 도우십니다. 낙담과 실망이 찾아올 때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곤란하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릇 행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줄 때도 성령께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견디게 하세요. 우리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목회를 하신 분으로 유명한데 한 번은 당회를 하다가 자기 아들뻘인 젊은 장로가 그 한 목사님의 그 단점을 그냥 한 몇십 개를 적어와가지고 다 읽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아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키운 장로인데. 그런데도 한 목사님 그거 다 들으시고 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도 한참 더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인내하신 거죠. 이것이 인내입니다. 감정이 상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조금만 말해도 발끈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내 영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영광은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냥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복수를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싸우면 같은 레벨로 추락하는 거예요. 사자가 개미랑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른이 아이랑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수준에 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수준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도 오래 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자기보다 먼저 출세를 하고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잘 심판받지 않고 그래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고 하나님이 아직 내게 가르치실 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조급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인격이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한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kindness, 친절한 거예요. 이 자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꼭 하나님의 119처럼 딱 대기시켜 놨어요. 자비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어려울 때 아유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서 남 도울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자기 인생 목표를 거기다 맞춰놨기 때문에 어디 소방서 직원이 불나면은 나 딴 일로 바쁘다 그럽니까? 그 사람의 목적이 불난데 불 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즉시 출동하듯이 자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즉시 반응합니다. 등 돌리지 않습니다. 즉시 그 아픔에 동참합니다. 같이 고통받고 울어주며 함께 땀을 흘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마저 죽어가는 이웃을 그냥 바쁘다고 패스한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이었어요. 오래 예수 믿은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도 갈 길이 바빴지만 강도당한 이웃을 도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충격을 받습니다. 강도당한 이웃을 패스한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고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종교인같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성경을 실천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남을 돕는 선행에 있어서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시사철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자비의 인격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양선이 goodness. 양선은 진짜 영어로 goodness, 선 그 자체입니다. 이 양선은 자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더 나가는 사람이. 이래서 이 사람은 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그러고 사는 거다 이런 말을 이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선을 이 사람은 마음에 갖고 있고 그것을 행합니다. 선은 필연적으로 악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의 사람은 악이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선은 그냥 양순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순둥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양선은 악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젊은 시절에 노예시장에서 흑인들이 짐승처럼 사고 팔리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노예들의 피와 땀을 닦아줬을 뿐 아니라 노예제도와 정면으로 맞서 싸웁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까지 이 노예제도라는 악과 맞서 싸우죠. 양선의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군대가 되어서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 천지가 되었다고 해도 그래서 마치 악하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비겁하게 악과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첫째, 충성. 영어로 faithfulness,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럽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쓸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한테도 하나님 닮아서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을 한 게 바울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엘리트예요. 근데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지도자에게 유창한 언변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요구했고, 엘리트 유대 사회에서는 엘리트 성경 지식을 요구했는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신실해야 된다. 충성스러워야 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세월이 가도 하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신실한 사람이 많이 드물어졌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이렇게 튀는 아이디어 이런 거 막 장려하다 보니까 튀는 사람들은 많은데 창조적인 인재들은 많은데 신실한 사람이 적어요. 목회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신실함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목회자는 계속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해야만 합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성도를 신방하는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수십 년을 해갈 때 그 사람이 진짜 목회자인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부터 쭉 해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별로예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 진국이에요. 조용하게 항상 자기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특별히 케어해드리는 것 없는데도 말없이 묵묵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 순예배의 자리를, 자기 사역의 자리를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하지 않지만 제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홈런 타자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한 경기라도 빠지지 않고 출전하는 선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실한 사람은 어떻게 신실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신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해이해지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여러분은 기복이 심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온유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 온유는 프라우스인데 통제된 힘이란 뜻이에요. 조절된 힘. 이 원어의 배경은 사나운 야생마를 숙달된 기수가 딱 제갈을 먹여서 그 힘을 통제할 때 쓰인 말입니다. 그 야생마의 그 펄펄 뛰는 기운을 그냥 풀어놓으면 큰일 나죠. 산이고 들판이고 학교 마당이고 들어와서 큰 해를 입힐 거예요. 그러나 기수가 힘을 딱 통제해버리면 그 힘은 한 곳으로 폭발해가지고 경주를 승리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감정을 주셨는데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마귀는 혼란의 영이거든요. 이걸 통제되지 않고 막 풀어놔서 세상을 어지럽게 해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이 나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재능과 열정과 은사를 통제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주님에게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평소에는 부드럽고 겸손하지만 주님이 힘을 쓰라고 하실 때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맞서 싸웁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말로 공격하며 대들었을 때도 그는 맞대거리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린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절대 권력자 애굽의 바로 앞에서는 한치도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 얕잡아 보이고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항상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내어드린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외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온유와 연결된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것은 자제하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자제시키시고 우리의 성질도 절제시키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은사도 성령께서 판단하시기에 아직 때가 아니다 싶으시면은 절제시키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좀 휘두르려고 해요. 그죠? 그것을 휘둘려서 이렇게 좀 남을 억누르고 자기가 좀 떠보려고 하죠. 돈이 조금 있으면, 지식이 조금 있으면, 권력이 조금만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막 남을 지배해보려고, 자기를 과시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남도 해치고 자기도 망하지 않습니까?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듯이 이 절제는 성령께서 채워주신 우리 인격의 칼집 같은 거예요. 성령의 인격은 우리에게 절제를 주십니다. 재능과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받았다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서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고 다니고 내가 신유의 은사 받았으니까 너 기도해줘야 된다 그러고 나 예언의 은사 받았으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다 그러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도 절제하셔야 돼요. 재능도 절제하셔야 돼요. 힘이 있다고 해서 마구 휘두르면 안 돼요. 인기와 명예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도 절제하셔야 돼요. 불러준다고 해서 다 가면 안 됩니다. 주는 감투 다 받았으면 안 돼요. 박수 쳐준다고 계속 철없이 무대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자신의 힘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이 브레이크를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감정도 절제해야 돼요. 너무 기쁠 때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슬플 때 슬픔에 사로잡혀 가라앉지 마세요. 욱하는 감정이 치솟을 때 그것도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말도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언변 좋은 사람, 말로 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말재주로 일어난 사람 말재주로 말할 것이. 생각난다고 해서 다 말해버리면 안 돼요. 욕심도 절제하셔야 돼요. 돈 있다고 해서 화려하게 이렇게 막 과소비하지 말고 자기 수준보다 조금 낮춰서 심플하게 사십시오. 어제 입은 옷 오늘 다시 입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소탈하게 사세요. 식탐도 절제하십시오. 막 입맛이 당긴다고 해서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모든 면에서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통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 인격의 열매를 언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따라하지?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따라하자가 아니고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부어주세요? 주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닮은 인격은 예수님과 우리가 많이 교제하면 할수록 더 형성이 돼요. 내가 절제하지, 결심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결심 뭐 5개년 계획 이렇게 한다 되는 게 아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나가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예수의 인격으로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마귀의 인격은 육체의 욕심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 사람의 보스인가 보면은 하는 짓이 비슷하잖아요. 트럼프의 사람들 비슷하게 과격하고 무례한데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런 옛사람이 끌어오르려 할 때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 마귀의 인격이 자라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오늘의 본문 그 다음 절이 오늘 제가 인쇄를 안 했는데 그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25절이에요.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 재미있어요. 성령과 발맞춰 걸어간다는 뜻이.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발을 맞춰서 나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같이 걸어간다.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간다는 뜻이.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걸 통해서도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서로에게 도전받게 하세요. 저도 얼마나 많이 도전받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지만 어떤 성도님을 보면서 아, 저렇게 신실할 수가 있는가? 내 신실함은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저렇게 오래 참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도전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반대로 도전받을 수도 있죠.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겠다. 나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 우리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줘가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병도 낫고 사업 문제 해결되고 은사 받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 응답은 우리 모두의 인격이 대수술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40일 새벽 기도의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맺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열매가 세상의 인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